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더운 여름도 믿음 가운데 새벽 강단을 지키며 또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교회를 두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두고 교역자와 중재자와 성도를 두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우리 이 땅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며 우리의 산길이요 산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또 중심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작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각자 개개인들과 깨어서 기도하는 각 가정과 교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보는 말씀과 듣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생명의 풍성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새벽 강단 나와서 딱 찬양할 때 제 목소리를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문득 찬송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안 먹는 음식이 하나가 있어요. 싫어하는 건 아닌데 안 먹어요. 계속 그 먹는 횟수가 어제 이제 그 장모님 집에 잠깐 그 내려갔다가 저녁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탁 제가 이렇게 보면서 딱 불편한 음식이 이렇게 늘 항상 있어요. 이렇게. 무슨 음식일까요? 고기 아니에요. 고기 아니고 우동에 우동. 왜 우동에 난 이렇게 한 번도 관심을 잘 안 가. 우동을 제가 그 커서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가끔 현사모가 이제 중화요리 집에 우동을 시켜 먹을 때가 있잖아요. 이상해요. 와, 우동을 시켜 먹네. 와, 어떻게 우동을 먹지? 우동에다 그냥 짜장 보면 짜장면이거든요. 같은 거야 보면은. 기억을 이렇게 더듬다 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그리고 왕과 같은 아버지가 저희 삼남매를 다 못 데리고 한 명씩 붙잡고 어린이대공원 창경원을 갔어요. 창경궁, 창경원. 어린이대공원 가서 이렇게 우동을 시켰는데 어린이대공원에 팔각정 같은 게 있어요. 가서 이렇게 우동을 시켜 먹고 짜장면 시켜 먹던 곳인데 사람이 참 많던 때였어요. 우동을 시켜 먹었는데 우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동이 왜 안 나올까? 아버지가 예, 우동 빨리 주세요. 이렇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기억에. 기억이 가물가물해 이렇게. 근데 자꾸 안 나오는 옆 사람 늦게 왔는데 다 음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어느 아버지가 이제 아, 왜 우동 안 주시냐니까는 아이 짜장면 먹지 우동 시킨 주제 이런 흔적이 이렇게 기억에 있는 거야 이게. 아 늘 다 잊어버렸는데 그게 항상 가끔 떠올라요. 어릴 때 뭔지도 모르는 나이에 아 우동 뭐 우동은 나쁜 거구나 짜장면보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툭 들어간 것 같아요. 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걸 반응하고 말을 할 때는 다 과거에 시간이 묻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묻어 있고 그것이 올바르게 이렇게 건강하게 표현이 안 되면 이렇게 어른이 돼도 그 피하게 되고 그리고 불편하게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책을 읽다가 어떤 정서의 자산 이런 책이 있었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여보 오늘 뭐 냉면 해 먹읍시다. 그러면 반응이 어떨까요? 뭐 첫 번째는 네 뭐 그러는 부분 아우 시원하게 좋겠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아우 이 더운데 나가면 냉면집이 그냥 천지에 가득한데 무슨 그걸 집에서 먹냐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집에서 먹는 음식이냐? 사 먹는 음식이지? 이럴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저는 물론 말만 하면 이렇게, 맛있겠네. 해 먹는 그 쪽에 속하지만, 이게 정서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사실 궁색하지가 않잖아요, 비교적.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돈이 많으면, 상대방의 말들을 들을 때, 이렇게 건강하게, 내어줄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없으면 어려서 지금까지 여유가 없이 여백이 없이 간격이 없이 막 빽빽하게 막 치다리면서 한 번쯤 주의 은혜랄지 막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막 휘젓고 모든 걸 다 뒤집고 기경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사람들은 삶을 사는 방법도 풍성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로 환경적인 문제로 또 그 문제를 한 번쯤 극복을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 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문득 독을 막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 어저께도 그 휴게소에서 천안휴게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먹고 떠들고 걱거리고 막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참 천태만상이다 생각을 좀 하면서 뭐 우동 메뉴 때문에 생각하게 된 부분이었지만 우리에게 영적 사상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각 가정과 관계와 어떤 모임과 그룹과 그런 것들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영적인 풍요로움이야.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렇게 예민한 거죠. 이렇게 막 현사먹으려 오면서 자기는 온순한 편인지 예민한 편인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민한 편이지. 그러니까 뭐 입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저도 뭐 온순하냐 예민한 편이면 저도 예민한 편인 것 같아요. 조금 오랫동안 교육자 생활에서 그렇게 안 보일 뿐이지. 그렇죠? 어른은 자기가 어떤 자기 기분 이런 것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두루두루 좋습니다. 그 다른 얘기인데 지금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까지만 오늘 좀 다 보려고 했었는데요. 25절 말씀까지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들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은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를 공부하다 보게 되면요, 말씀을 좀 보다 보게 되면 큰 맥락을 알게 되는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이거는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왜 작은 일이 아니냐면 수천 년 동안 매일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막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거를 한 번에 폐지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한 공동체에서 뭐 우동 얘기를 드립시다. 우동을 좋아하는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오늘부터 우동을 못 먹어 그러면요 그거 하나 가지고도 싸움 날 거예요. 우동 하나 갖고도 그렇잖아요. 믹스커피를 막 우리 교회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믹스커피를 사놓으면은 그 한 통이 2주를 못 갔어요. 어느 순간부터 믹스가 한 대리 가도 남아있어요. 믹스를 좋아하는 우리 김미래 장로님이랄지 그 아줌마 타드시니까 그리고 몇 분들 외에는 그걸 잘 안 먹어요. 저도 컬컬할 때 금요일 오후 뭔가 이렇게 힘이 받칠 때 하나 보양식을 이렇게 먹는 경우 이외에는 딱히 안 먹거든요. 왜? 먹던 그 문화가 아니 카페가 생기면서 어느 순간부터 작은 그 종이컵에서 큰 종이컵으로 바뀌어지면서 문화가 확 바뀌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 뭐랄까 가능한 것들이죠. 근데 한 민족이 전체가 다 모든 구조가 그 제사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12지파였던 레위 한 지파가 아예 그 제사를 섬길 수 있는 지파로 이렇게 임명을 받을 만큼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거의 그 죄송합니다. 단군과 같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 그 단군 그 모세가 명했던 하나님 말씀 받고 명했던 그 수많은 율법을 지키는 일은 그들에게 힘겨운 일이었지만 기쁜 일이었고 그걸 통해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긍심과 어떤 많은 것들을 어떤 그런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본인들의 죄가 뚝뚝 떨어져 나가는 느낌, 그 감사함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 그걸 중심으로 한 많은 절기, 뭐 할례를 비롯한 유대인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율법 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하나의 선의 경계.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패자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른손 쓰던 사람 보고 오른부터 다 왼손 썩.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것 때문에 밥을 먹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큰 지위를 얻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큰 어떤 권한을 얻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 근데 그것을 우격다짐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구약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납득을 시키고 예수를 믿고서 온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의 믿는 믿음이 맞는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고 옳은 믿음을 전달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9장 마지막 절, 마지막 절까지 이 내용이 거의 10장 18절까지, 8절까지가,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가 한 내용이에요. 한 내용.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그분이 망설이지 않고 단 한 번으로 끝냈다. 그 효력은 영원한 것이었고 완전한 것이다. 지금도 드리고 있는 저 제사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저 제사는 모세가 말했던 그 율법 하에서 명명된 제사이지만 이 제사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 오지 않으시고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셨다.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나가서 시은자의 피를 부면서 법궤의 피를 부면서 법궤 안에 있던 인간의 죄들을 덮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를 덮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율법은 죄를 덮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를 덮는 것이고 없다고 여기에 맞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죄를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영원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요 계속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9절 오늘 읽었던 19절부터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부터 살아가야 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이건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라 한 전체 큰 내용들이 전환되는 대접속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힘을 입자. 예수의 피를 통해서 동물 피를 가지고 그들이 제사장이요 피를 갖고요 지성소에 나갈 때도요 이 관절 무릎이요 후들후들 떨렸어요. 왜요? 갔다가 하면 본인이 죽음을 당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였지만 내가 나갈 때 내 죄를 사하고 겨우겨우 그 찜통인 그 안에 옷을 다 갖춰 입고 무거운 애봇을 입고 그 등불을 들고 그 피를 가지고 덜덜 떨면서 혼자 나가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경외롭고 얼마나 목숨이 왔다가 광대가 줄을 타는 거 이상해요. 이거는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나갔을 때 얼마나 떨림이 있고 얼마나 또 본인이 민족들을 대패해서 일곱째 달 10일 되는 날 7월 10일은 아니지만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나갔을 때 제사장의 심정과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막 떨려서 이 마음을 우리가 사실은 성막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신 분이 많잖아요. 근데 체험하려면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그 안에 냉방을 하지 말고 햇볕이 강렬하게 비치게 한 다음에 다 두꺼운 제사장 옷을 입고 무거운 애봇을 입게 하고 뜨거운 불을 들게 하고서 한번 나가게 한번 해야 돼요. 그냥 성소 이렇구나 성막 이렇구나 그것과 안 되고 정말 체험하려고 한다면 그걸 입고서 캄캄하게 해놓고 나가는 경험을 한번 하게 해야 돼. 나갈 때 제사장의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야.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냔 말이야. 온 백성의 죄가 오늘 사해지는 날이야. 온 백성이 모여서 회개하면서 덜덜 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그때 제사장이 마치고 나왔을 때 백성들에게 또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주어지는 거야. 야,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물론 번제를 틈틈이 드렸어요. 틈틈이 드렸지만 지성소에 드리는 제사는 딱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그 마음가짐 어땠으면 백성들 마음의 조바심이 어떻겠냔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는 원래 없던 얘기예요.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는 원래 말이 없는 얘기예요. 이 얘기. 왜?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백성들 스스로가. 왜?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간 것이지 우리가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 말은 또 힘입어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다. 이런 말은 원래 가능하지가 않은 이야기예요. 지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담력은커녕 그 앞에 온전히 그 온전한 마음을 이렇게 갖다 놓고 나갈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 예배 때 늘 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비벼면 뽁뽁뽁 누르서 들어가니까 쉽게. 이 당시는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갈 담력을 힘으로 이런 말은 없는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대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 일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일이 성취된 거예요. 그 내용이 10장 19절부터 그 내용이 물론 앞에서 몇 번 반복했습니다만은 이제 실천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냐? 담대히 나가자. 그거예요. 주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사복음서에 많은 표현이 되었어요. 휘장이 찢겨진 장면,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찢었잖아요. 휘장을 누가 찢었을까요? 1. 최도원. 2. 누가 했을까요? 뭐, 어떤, 뭐랄까요?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 3. 하나님. 누가 찢었을까요? 하나님 찢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39cm래요. 34cm. 휘장, 천 자체가. 그러니까 짜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옷 하나 뜯을래도 그냥 온 힘을 다 써야 되는데 그 휘장이 쭉 갈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어떻게 동시에 찢었냐라고 사복음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휘장 가운데로 휘장을 쭉 여신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휘장을 쭉 찢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살 길이 생겼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살 길이 생겼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 읽을 때요. 휘장이 왜 찢어졌지? 우연을 치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그걸 이해했냐면 그 휘장의 찢어짐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통로 길을 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 것을 빗대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중간에 대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신부들에게 고해 성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골짜기 아래를 쓰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 담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거예요.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집 또는 하나님의 교회 다스리는 그 큰 제사장의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담력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을 오늘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말이 없던 시대예요. 그렇죠? 없던 시대예요. 왜? 제사를 지내는 것도 누군가가 대신 속죄해줘야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문화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서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소한 얘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성소에 나가서 피를 붓고 죄를 사하는 것은 이미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기 딱 좋은 방법이에요. 그 방법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지성소의 법궤를 피를 붓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밖에서 땡볕에 돌아가고 죽으셨는데 왜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갈라지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사복음서 저자들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히브리 기자는 그 의미가 이 의미와 연결됐다고 말을 하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나는 길이라고 말을 했구나. 돌아가려고 해도 길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길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심으로 본인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주 앞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길과 그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여건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얘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주일에 사는 것도 대제사장, 주 앞에 아뢰는 것도 대제사장,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물을 때도 대제사장이 항상 중간에서 중개하고 중보했던 일들이에요. 이 일들을 더 이상 율법 아래 세운 저 시스템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 모든 것들을 개혁하시고 새로운 길을 내시는 시스템, 새로운 길을, 새로운 방법, 새로운 어떤 언약,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하나님, 그 원래 있던 모델하우스를 폐지해버리고 진품을, 진짜 실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고 그림됐던 것의 실체가 우리 앞에 왔는데 그분이 누구냐?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행위를 했단 얘기예요. 구원의 행위를 어떻게 했냔 말이야. 돈으로 갚았냔 말이야. 아니요. 그가 죽으신 거예요. 왜? 모든 생명은 피해 있잖아요. 그 피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양 대신 소 대신 염소 대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인간에 있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는 방법으로 오셨어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방법대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평생 없던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거는 백성 나아가봐야 성소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죄를 아뢰고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대제사장에 나가서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안식일에 모여서 대속죄를 절기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흠없는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지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왜? 그들의 구원은 대제사장과 연결돼 있었어요. 그분들이 나가서 소와 염소와 양들을 들여서 대속죄의 죄를 해결할 때 백성들의 죄가 비로소 해결되는 것이었어요. 그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그 문화 속으로 오셔서 아는 방법대로 그분이 와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100%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애쓰이나 우리 어떤 자체에 근거하지 않아요. 물론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되는 싸움은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구원을 이룰 만한 믿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이 뭐냐? 율법을 지키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나는 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나를 통하지 않거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쭉 연결해 보게 되면 그분이 길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의 제물이 되어서 죽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죽음을 통해서 휘장이 찢겨지고 지성소가 폐해지고 참 지성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당시에 모임이 막 깨지는 거예요. 흉흉한 거예요.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반박과 그들의 비웃음과 너희 그거 가지고 구원받아 있을 것 같아 그런 조소와 이런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힘들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믿음의 도리를 건면을 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제가 청년 때 한 서울대 갔던 한 후배가 교회를 떠난다 그래요. 그 친구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왜? 하는 말이 다 맞아. 서울대 갔는데 한 달 만에 교회를 떠났어요. 김정훈이라고. 지금 이름이 기억나는데. 왜냐? 뭐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요. 나라가 다 그냥 모든 목사가 다 나라에 이렇게 빌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면서 나라를 생각하는 그 교회를 두고서 하기는 나을 수, 그러니까 이미 운동권화 된 거야. 서울대 농대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그, 한 달 만에 작용화가 된 거야. 이렇게. 쉬운 얘기로. 작용화란 말이 그렇지만, 빨갱이가 된 거야. 그 당시 말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아주 우습게 보이는 거야. 교회는 그냥 우스운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이는 거야. 막 무슨 말을 건면했는데, 씨알도 안 맥혀. 말하니까, 아, 예, 형식이 형, 형 말 이해해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 잘 듣던 애가, 그 이뻤던 애가, 오, 그거 되게 이뻤어요, 남자애가. 근데 막, 눈 초롱초롱 했던 애가, 아, 서울대 가면 저렇게 이뻐지는구나. 생각될 정도로 이뻤어요, 남자애가. 근데 그 말하는데, 그 고 입으로 또박또박 말을 하는데, 하나도 내가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얻게 되는 그 허탈함 있잖아요. 내가 믿는 믿음이, 사역자가 상처받잖아요, 사역할 때. 뭐, 답을 못할 때 이렇게 막 괴롭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 그 당시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이탈하는 거야. 막 이탈하니까 그들에게 있는 그 믿음을 믿는 도리의 산소망을 계속 그들에게 굳게 잡고 그들을 돌아보면서 격려해라. 그렇죠? 격려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격려할 만큼의 상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제가 우동을 피하는 것처럼 피하시면 안 되고 그 직면에서 그를 두고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바라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무력한 방법 같지만 하나님의 역대 모든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과 하나님 백성들을 사용했던 하나의 방법입니다.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 결과적으로 안 모이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니까. 결국에 안 모이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결국에 안 모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복잡하니까.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에 가까움을 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에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가까웠겠죠. 시간적으로는.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건면하고 격려하고 그렇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개인이 영적인 자산이 좀 풍족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얼마 필요해? 그래, 500억? 그 영적으로. 더 현찰 없으니까. 마음으로. 그를 두고 기도할 수 있다. 영적 사산이 풍성할 때 가능한 것들이겠죠. 하나님 은혜를 조금만 생각,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논산에 가는데 길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차를 가지고 막 산 넘고 막 바다 건너서 막 그냥 돌쩍 헤치면서 나무 잘라가면서 갈래 보세요. 길 있으니까 금방 가요. 훅. 부산 가도 어떻게 가요? 경복수도 타고 쭉 가는 거예요. 길이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물론 가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셨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때마다 이 길이 없었으면요.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착한 일을 해서 어떻게 착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길을 내신 그분이 큰 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교회에서 특별히 초대교회 교회에서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권하는 사람들 직분을 세웠어요. 권하는 사람 그분이 권사입니다. 그분이 권하고 건면하고 상담하고 돌아보고 인생의 연륜을 가지고 품어주고 엄마처럼 자식들을 교회들을 또 돌아보고 물론 모든 직분이 다 그런 것들이지만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삶이 녹록치 않습니다.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주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 거룩함에 휩싸여서 영광을 돌리지만 현장에 있을 때마다 문득 너무 작은 우리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거구나. 그렇죠? 이미 시대가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어떤 기준들이 세워진 시대예요. 사회에서도 성과 많이 내면 성과급을 더 주잖아요. 이렇게 모든 사회가 다 그래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과를 내도 그 성과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성과를 내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뿐이에요. 너무 감사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드리는 것이고, 모이기를 패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습관이 된 거예요. 안 모이는 게 그냥. 오직 권하에서 그들의 각광을 볼수록 더 그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이기를 패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그날의 각광을 볼수록 더 권면하며 또 권하며 인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는 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교회가 더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로 성장케 하시며 우리 각자 개인들과 또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열세계 교회와 또 각 가정과 주의 전을 찾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오늘도 믿음의 비밀이 더 깊어지게 응답을 대해 주시옵시고 육신의 모든 것들을 폐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산기를 내신 그 가운데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인도받도록 각자 개개인들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두에 계신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만나는 자마다 가는 곳곳마다 또 당대 세계복음의 통역자가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합당한 자를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며 곤고한 성도 있습니까? 은혜를 주시옵시고 어려운 중에도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며 온전히 그에게 상한 영이 있다라면 상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 앞에 선 그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일생 되도록 그런 생활 되도록 우리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 통역사의 인도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권하며 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모든 현장과 열세계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